자, 우리가 같이 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명기 9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는 것은 내가 의롭거나 내 마음이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오. 오직 이 민족들이 사악함으로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기 때문이니 이것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 곧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좋은 땅을 소유로 주신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네, 아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에게 가르치시길 원하고 저희가 또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표현인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주 동안 이제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해서 저희가 그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가룟 유다 그리고 또 선동을 당한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 오늘도 그 연속선상에서 좀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조금만 그 포인트를 좀 달리해서 그렇게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의 대표로 이제 삼으신 그런 민족인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뿌리 깊은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선민,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 뭐 장로교에서도 뭐 칼빈주의 교리에 입각해서 선택받은 자. 나는 예정된 자다. 뭐 이래서 또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이제 잘못된 교리에 기초한 선민사상이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선민사상을 가질 만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다른 민족은 그냥 개 취급을 했어요. 자기들만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의식을 갖게 된 근거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명기 1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신명기 1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께서 땅 위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땅 위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 즉 이스라엘을 높여서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는 뭔가 참 정말로 대단한 민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이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유대인의 그 뛰어난 점을 이야기하는 중에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사무심과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다 유대인에게 속해 있다 하면서 지금 예를 드는 게 유대인에게는 양자 사무심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아예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양자 사무심이 있고 또 영광이 있다.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언약들이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언약을 하셨다는 거죠. 또 율법들을 주심과 전 세계 어떤 민족에게도 이런 율법을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법을 이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또 하나님을 섬김과 그렇죠? 이들이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직접 섬기고 그분을 대면하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또 약속들이 속해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많은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니 이삭이니 야곱이니 하는 이러한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또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렇죠. 혈통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현대의 이 한국에서 자생하는 이 이단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황당한지를 알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이 한국의 이단들이 문선명부터 시작해서 다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메시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 옛날에 그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실패해서 죽었고 자기가 이제 새롭게 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이루어야 한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유대인 혈통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혈통이 아니면. 이게 미국 사람이 됐건 아프리카 사람이 됐건 중국이 됐건 한국 사람이 됐건 유대 혈통이 아니면 다 이교도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메시아가 날래야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 정신병자들의 허무맹랑한 소리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로마서 3장 1, 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유대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그래서 이러한 모든 유대인의 특권 외에 정말 또 엄청난 특권은 뭐냐면 이 인간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만드신 그 기록하신 그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보존할 책임을 이제 갖게 되는데 아무나 이 특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만이 이런 특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또 유대인들은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민족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경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태동할 때서부터 기적적으로 표적으로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다루시고 쭉 해서 왕조 시대를 쭉 거쳐서 그 대언자들이 쭉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었고 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들에게 엄청난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고 그 이후에도 지금 이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도 유대인들은 초자연적으로 보존이 되면서 우리 시대에 와서 이제 마지막 시대인 우리 시대에 와서 1948년에 근 2000년 동안 없어졌었던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되는 하루아침에 나라가 회복되는 이러한 기적들을 이스라엘이 경험합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우리가 환란 시대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된 기적들은 또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지금 그 어떤 민족도 누려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좀 자랑할 만한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들이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 도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기들이 선생이다 이렇게 지금 자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자기들을 대해 주시니까 유대인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 스스로 잘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나를 보니까 결코 유대인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아까 우리 이제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가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는 것은 네가 의롭거나 네 마음이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참 약속의 땅을 주시는 이 이유가 이스라엘이 뭐가 올바라서 그 사람들이 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7장 6, 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에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고대 사회에서 숫자라는 것은 곧 그 국가의 강성함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작은 민족치고 다른 민족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뭐 핵무기가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국가가 작아도 핵무기가 있으면은 그럼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전의 전쟁에 있어서는 뭐 칼이나 활이나 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싸우던 시대에는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못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할 때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에 택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뭐 고대 사회에 그 이제 그 중동 지방만 해도 뭐 아시리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바벨론도 있고 뭐 또 뭐 페르시아도 있고 뭐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수메르도 있고 뭐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 민족만을 특별히 사랑하신 거, 특별히 이 민족만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는 것이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대화하다 보면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만 사랑하셨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과정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사람의 씨에서 나오는 이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유대인을 택할 때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을 택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냐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의 유일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들에게 영을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편 22편 27절에도 보니까 세상의 모든 끝이 주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 세상의 모든 끝에 있는 민족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약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뽑으신 것은 이것은 대표로 이렇게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민족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 민족.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제사장 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왕국. Kingdom of Priests. 제사장 왕국.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이 제사장이 무당입니다. 그게 오히려 개념을 잡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무당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무당은 인간과 신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무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샤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 그게 샤먼이게 무당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인간이 점점 이제 범죄하고 타락하고 세상이 점점 이렇게 더 형편없어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오게 하지 않으시고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이 대표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 민족이에요. 그러면은 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데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원래 부여받은 임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집중적으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런 것들을 자기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것들을 보이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든 민족이 깨닫도록 할 책임이 있었던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이 실제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시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애초부터 잘나서 이렇게 특별한 민족인가 보다 이렇게 자만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하면서 교만에 그렇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하게 다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그럼 어땠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땠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형편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한마디로 딱 이야기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tiff-necked peop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으로 목이 목이 굳다, 목이 굳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목이 뻣뻣한 백성, 이렇게 딱요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 여섯 번이 성경,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내려오는 것이 더디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모세 형인 아론을 닥달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다른 신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이 금붙이 이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러면서 그 신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의 90절인데 여기 보니까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단단히 화가 나셔서 나좀 내버려둬. 내가 이 놈들을 싹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출애굽기 33장 3절과 5절, 또 34장 9절, 또 신명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9장 6절, 또 9장 13절 이렇게 해서 여섯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제 신성모독했다는 그 모함을 받아서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서가지고 이제 자신을 변론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제 역사 공부를 먼저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시키죠.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도대체.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5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광야에 있을 때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조 시대를 거쳐서 지금 분열 왕국을 거쳐서 포로기를 거쳐서 지금 심지어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가 지금 이제 자기들의 자기 민족에게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셨다가 그분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입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인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지금 목이 뻣뻣한 백성이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 시대까지도 이스라엘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국가를 회복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목이 뻣뻣한 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난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만하고 불평하고 고집이 세고 교정이 안 되는 그러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불순종을 반복했고 우상숭배를 반복했고 하나님께 반항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도 그때에도 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기어코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참 저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내쳐도 벌써 수백 번은 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 것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나무들이 몇 그루 있는데 그것이 지금 올리브나무가 있고 또 무화과나무가 있고 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 세 나무가 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들이었는데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아,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이야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니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정성스럽게 이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지금 이제 이렇게 가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힘을 다해서 이 포도를 정말 정성스럽게 심고 가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그가 바랐더니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농부가 심은 것은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거친 들에서 자라는 볼품 없는 그런 들포도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뒷부분에 이제 좀 더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오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그러니까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포도원 사이에, 그러니까 포도원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과 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그런데 이 포도원이 지금 유대민족 이스라엘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었으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내가 뭐 부족한 게 뭐 있었냐. 안 해준 게 뭐 있었냐. 예.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내가 바랐거늘 이건 정당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은 이 농부의 정당한 권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들포도를 내면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지금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심으시고 거기에 망대를 세우셔서 모든 이방 민족들, 들짐승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시고 그렇게 지금 다 해놓으셨는데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맺은 열매라는 것은 정말 형편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주인의 분노가 여기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무슨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여 그것이 먹히게 하며 그것에 담을 헐리니 그것이 짓밟히리라.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내가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그분께서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학대하는 것을 보시며 의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는 것을 보시는도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제 7절입니다. 7절 자세히 보시면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자, 그 앞부분에서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이라는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유인 것을, 비유였다는 것을 7절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다. 포도원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성경이 전체가 비유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다 비유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말을 비유로 꿰어 맞추는 거예요. 그걸 영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성경 해석 방법은 100% 비유 해석입니다. 영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것을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기 문자적으로 해석해 오다 보니까 7절에 와서 보니까 이게 비유라고 하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말을 받아들여서 아 이건 비유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상당히 많은 비유가 나오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비유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뭐냐? 그 나머지는 그냥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런 원칙을 여기서 이제 또 볼 수 있다는 것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에게 부족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는 그 최상의 것을 다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황폐하게 하시겠다. 담을 다 헐어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침입해가지고 이들을 짓밟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셔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왕이었던 왕국이 시작되면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40년 또 그 이후에 다윗의 40년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의 40년 이렇게 120년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나서 이제 왕국이 분열이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되면서 그러면서 북왕국이 먼저 이제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이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이젠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 울타리가 허물어진 채로 이렇게 짓밟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그 시점에서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노예 생활, 포로 생활, 그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로마의 그 압제에 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AD 70년 이후에는 아예 국가 자체가 없어지면서 예루살렘이 다 파괴가 되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로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거지처럼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1948년에 국가가 초자연적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온 이 세상 끝에서부터 모아서 국가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우리 세대에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이 끔찍한 환란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환란은 이제 대환란이라고 불리는 그 시기 동안에 전무후무한 환란을 다시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하게 대우하셨지만 그 은혜를 배반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마침내는 또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뭐 사랑받을만 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냥 사랑받을만 하지 않아도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런 채찍을 드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는 이것은 무한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스라엘과 맺었던 이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었어요. 너가 잘하면 내가 너를 선대하지만 너 못하면 내가 너 버릴 거야. 애초부터 그런 언약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두 사람 사이에 그 계약을 맺는 그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짐승을 반토막을 딱 내가지고 뭐 도끼로 내려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양이 있다 그러면 그 양의 그 반을 그냥 탁 반토막을 내는 것입니다. 좌우를 반토막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걸 양쪽에다 이렇게 벌려놓고 뭔가 계약할 일이 있으면 그 계약의 두 당사자가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쪼개진 짐승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 짝 난다는 거예요. 몸이 반으로 그냥 다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손을 잡고 맞잡고 이렇게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금 이 개신교회에서 이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는 다 이스라엘이 받았고, 이스라엘이 받기로 되어 있는 나머지 그 모든 축복은 교회가 상속하게 됐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지 않으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상대하시는 것은 따로 특별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참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완고하고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암송 구절, 오늘 아마 외우게 될그 암송 구절일 텐데, 암송 구절에도 있듯이 이사야서 43장 25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곧 나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은 내 자신을 위하여 네 범죄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네 범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완고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했는데 만약에 이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지금도 저쪽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한정시켜 버린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유익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 것이냐면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정말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인간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했어야 맞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 맞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엄청난 은혜를 누린 것, 이것은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개인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이 형편없었던 것처럼, 그렇죠? 심지어는 그 자신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분, 그분을 능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정말 그러한 짓을 행했던, 이 목이 뻣뻣했던 이러한 민족인 것처럼 교만하고 불평하고 고집세고 교정이 안 되는 그런 백성이었던 것처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나는 유대인보다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러한 유대인보다 나,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고집세고 정말 이렇게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이렇게 베풀어 줬어도 이렇게 반역할 수가 있나? 이거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도 더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바는 그 대표가 실패했으면 모두가 실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다른 나라하고 경기에서 지면 그 사람들이 진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진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진 거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온 인류가 실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이스라엘 자신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완고하고 완악하고 목이 뻣뻣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정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 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놓고 막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 모습을 보고도 똑같이 지금 제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거짓말하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안 고쳐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음란함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안 고쳐지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기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질적인 문제가 자기중심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매 시험 볼 때마다 부정행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질투일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성실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실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중에 고쳐지지 않는 불성실의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법을 어기는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는 말을 쉽게 하는 그런 태도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남편을 무시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성질을 내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매사에 짜증내고 불평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매사에 불평만 하는 그러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러한 것들, 이러한 습관들이, 이러한 모습과 태도들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우리가 목이 뻣뻣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대하시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하나님은 심으셨지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같은 질그릇 안에, 우리 같은 먼지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겪으신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온 우주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대가를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말씀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죄가 없어져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몸에 갇혀서 33년 반을 사시고, 그리고 그분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표현된 그 피를 흘리시면서 일개 피조물 앞에서 뺨따귀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벌거벗겨진 채 개처럼 나무에 달려서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한 대가를 치르고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한 자들인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아예 그냥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우리가 살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고집이 세요.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인 어떤 지체들의 권면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고쳐져야 돼. 우리 삶에서 거짓이 없어져야 돼. 우리 삶에서 불평하는 태도가 없어져야 돼. 우리 삶에서 겸손한 태도가 유지돼야 돼. 자주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는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은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내 타고난 성품이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고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솔직해지십시다. 고칠 수 없는 것입니까? 고치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고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목이 뻣뻣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이런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은 저와 여러분 각자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훈계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잠언 15장 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거니와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분별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로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중에서 고쳐야 할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고치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비웃는 자, 비꼬는 자, 비웃는 자,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책망을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잠언 12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짐승하고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주시는 책망을 받으면서 기꺼이 받으면서 내가 변화되어 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원래 이래요.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나는 이러다 죽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비웃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비웃는 자가 책망을 듣지 않는다. 그런데 잠언 9장 7절에 보니까 비웃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자기가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웃는 자를 9장 8절에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노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태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그러면 이게 비웃는 자예요. 그 사람 성경이 말씀하는 비웃는 자예요. 이러한 자는 어떠냐? 잠언 19장 25절에 보니까 비웃는 자는 책망을 하지 말고 그럼 뭐 해야 되냐? 여기 보니까 비웃는 자를 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자도 주의하리라. 명철이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지혜로운 자는 책망하면은 그 사람이 그 책망을 듣고 지혜를 더하는데 비웃는 자는 이 마음이 삐뚤어진 자, 이 비웃는 자는 아예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책망해봤자 안 들을 것이고 오히려 책망하는 훈계를 주는 사람을 오히려 미워할 테니까 책망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매밖에 없다 이거예요. 매밖에 없다. 짐승에게는 매밖에 없다. 그 미련한 자는 그 맷돌로 갈아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 매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한 민족이고 정말 특별해서 정말 잘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것들을 주셨던 것이 아니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뭔가 선했거나 뭔가 의로웠거나 뭔가 재능이 많거나 뭔가 특별해서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저와 여러분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특별하고 더 재능도 많고 더 능력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제사장 왕국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그러한 책임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잡으려고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꺼이 바로잡히려는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 속에 놓잖아.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이거 고쳐야 되잖아. 너 그 태도가 좋지 않잖아. 말씀하시는데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어떻습니까? 안 듣잖아요. 안 듣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있잖아요. 목을 뻣뻣하게. 이걸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쳐질 때, 바로잡혀질 때, 우리가 책망을 듣는 것을 기뻐할 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제사장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왜 이렇게 하셨냐?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교훈 삼아서 목을 뻣뻣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바로잡으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잠깐 기도하십시다.